청취자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뭐 업무를 볼 때는 스스로가 되게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다들 평소에는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죠.
네네. 막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좀 아는 것 같고 감정 조절도 엄청 잘하는 성숙한 어른처럼요. 근데 스마트폰을 딱 켜고 소셜미디어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뜨거운 논쟁글 같은 거에 푹 빠져들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꼭 있죠.
아니면 막 광장의 그 거대한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평소에 나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거친 말을 막 내뱉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나 자신을 발견한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게 참 묘한 경험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일 때랑 다수 속에 섞여 있을 때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위키백화처럼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집단지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막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혐오에 휩쓸려서 통제불능이 되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혼자일 때의 나와 집단 속의 나는 과연 같은 사람인가? 이게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긴 했지만 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근원적이고 약간 섬뜩한 질문이거든요.
와, 섬뜩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수수께끼의 실체를 진짜 완전히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죠?
네, 바로 코리아 베스트랑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26년 8월 5일에 공동으로 발행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대중의 체계적 이해와 분석인데요. 오늘 저희 미션은 되게 명확해요.
네, 어떤 미션이죠?
청취자 여러분이 그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랑 감정의 홍수 속에서 막 휩쓸리지 않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힘, 바로 이 대중현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저희가 안경을 씌워드릴게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저도 오늘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보따리를 한번 쫙 풀어보죠. 근데 일단 우리가 평소에 너무 흔하게 쓰는 단어들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대중이나 뭐 군중이나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 그걸 뜻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실 겉보기엔 비슷하니까요.
네네. 굳이 뭐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눌 만큼 진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거든요. 단순히 그냥 숫자가 많다는 겉모습만 보면 헷갈리기 되게 쉬운데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군중, 그러니까 크라우드라는 건 말 그대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물리적으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인 관중이나 광장에서 횃불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 막 옆 사람 체온도 느껴지고 함성 소리도 직접 들리는 그런 상태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대중, 즉 매스라는 건 어원적으로 라틴어 마사에서 왔는데요. 이게 덩어리를 뜻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굳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덩어리가 되죠?
물리적으로는 각자 방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데 매체나 시장이나 제도를 통해서 똑같은 정보랑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된 다수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의 군중이 한 광장에 막 빽빽하게 모여서 연설과 목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들이라면 현대의 대중은 각자의 방에 홀로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도 묶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동일한 해시태그 하나로 순식간에 쫙 묶이는 거대한 투명 인간들의 네트워크.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와, 그 투명 인간들의 네트워크라는 표현이 진짜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사실 대중이라는 게 그냥 인구가 늘어났다고 알아서 뿅 하고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건데요?
아주 특정한 구조적 조건들이 발명해낸 현대사회의 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작은 농촌 공동체에 평생 묶여 살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만 알고 지내고 소문도 그냥 동네 우물가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완전 낯선 개인들이 거대한 도시의 공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아, 갑자기 수십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엄청 좁은 물리적 공간 안에 부대끼면서 살게 된 거군요. 그러면 막 엄청난 불안감이나 고립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다다닥 붙어서 가까워졌지만 심미적으로는 철저하게 파편화된 상태였죠. 근데 이때 딱 문해율이 높아지고 인쇄매체, 그러니까 신문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이요? 아, 다들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니까?
네,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수백만 명의 런던 시민들, 또 파리 시민들이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신문을 읽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정치 스캔들에 같이 분노하고 똑같은 전쟁 소식에 같이 슬퍼하게 된 겁니다.
와, 물리적인 접촉이 하나도 없는데도 머릿속에서는 막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상상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네요. 신문이라는 그 매체가 흩어진 개인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라디오랑 TV라는 방송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건 소수의 권력자나 방송국이 다수한테 동일한 경험을 일방향으로 확 쏘아주는 그런 구조였죠.
아, 옛날에 온 국민이 드라마 모래시계 보려고 일찍 귀가하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네요.
네네, 딱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막 정보를 생산하고 자기가 직접 퍼뜨리고 또 서로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대중의 시대로 진화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지금은 누구나 다 방송국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인쇄술, 자본주의 시장, 미디어 알고리즘 이런 연결 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는 대중을 주조해낸 어떤 거대한 틀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쭉 듣고 보니까 대중이라는 게 스스로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기보다는 미디어 기술이랑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연결망 그 자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구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럼 이렇게 촘촘하게 엮인 구조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그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솔직히 뉴스 사회면 댓글창 같은 데만 봐도 뭔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원색적인 비난이나 막 혐오가 가득해서 진짜 등골이 서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볼 때마다 좀 놀라곤 하는데요. 귀스타브 르봉이나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은 아주 유명한 고전 심리학자들이나 이론가들이 정확히 그 지점을 꼬집었어요. 바로 대중의 비합리성이죠.
아, 비합리성. 그러니까 대중 속에 들어가면 바보가 된다는 건가요?
약간 비슷합니다. 이분들 분석에 따르면 평범하고 아주 이성적인 개인이라도 대중 속에 딱 섞이는 순간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로 확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네.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내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개인적인 책임감을 그냥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타인의 맹목적인 감정이 마치 전염병처럼 싹 채워버린다는 겁니다.
와, 전염병.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왜 그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극단으로 치닫는 거 있잖아요.
네, 집단극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 이른바 집단극화 현상도 온라인에선 엄청 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월터 리프먼이라는 언론학자가 의사환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의사환경이요? 가짜 환경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영어로는 pseudo environment라고 하는데요.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직접 경험하고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 세계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편집하고 가공해서 만들어낸 고정관념의 틀, 그러니까 가짜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죠.
아,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만 세상을 본다.
네, 비유를 하나 하자면요. 거대한 축구 경기를 내가 경기장에 가서 직접 다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문 열쇠 구멍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거친 반칙 장면들, 딱 그것만 보고 그 경기의 전체 흐름을 판단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열쇠구멍 비유 진짜 확 와닿네요. 근데 잠깐만요. 리프먼의 그 열쇠구멍 비유나 르봉의 이론만 딱 놓고 보면요. 우리 인간은 그저 막 익명성에 취해서 가짜뉴스에 선동당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멍청한 양떼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위키백과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대중이 자발적으로 지식을 모으고 막 틀린 거 교정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백과사전을 만들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연재해 같은 거 크게 났을 때 소셜미디어 통해서 시민들이 막 스스로 팩트체크하고 구조망 조직하는 그런 오픈소스 협업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하죠? 대중이 항상 어리석고 감정에만 휘둘리는 바보는 절대 아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반론이 핵심을 제대로 찔렀습니다. 위키백과가 바로 완벽한 반증 사례거든요.
그 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군중 심리에 깔려있는 그 모방이나 남한테 동조하려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폭동을 일으키는 집단이나 위키백과를 열심히 편집하는 집단이나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습니다.
본성은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이 발현되는 조직과 규범이라는 어떤 조건, 이게 다를 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심리나 인간 본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의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로 막 고립되어 있고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고 검증할 방법조차 없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 악의적인 선동을 가하면 대중은 분노와 폭력으로 확 터져나옵니다.
무방비 상태니까 휩쓸리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위키백과처럼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또 다양한 관점이 부딪힐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열려 있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한 규칙, 이 안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한 룰이 있으면 다르다.
네. 그때 인간의 본성은 맹목적인 광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집단 지성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결국 대중 자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환경과 닫힌 시스템이 대중을 비합리적으로 몰아간다는 뜻이죠.
아, 진짜 듣고 보니까 엄청 통쾌하네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그냥 게임의 룰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 이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우리가 갇혀있는 가장 거대한 그릇, 즉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위키백과처럼 훌륭한 집단 지성이 발휘될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막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매일같이 혐오의 불길이 막 치솟는 걸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2025년 퓨 리서치, 그러니까 퓨 리서치의 통계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가끔이 아니라 주로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어요. 게다가 30세 미만은 46%가 소셜미디어가 아예 유일한 주요 정보원이었고요.
와, 절반 정도가 그냥 소셜미디어로만 뉴스를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인맥 관리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공론장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공론장을 유지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바로 주의력 경제라는 데 아주 큰 비극이 있습니다.
아, 주의력 경제요. 그 어텐션 이코노미. 이거 흔히들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서 그걸 광고 수익으로 쫙 연결한다는 그 개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플랫폼 기업들도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건 뭐 당연한 비즈니스 모델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기업 입장에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 시간을 빼앗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차분하고 이성적인 정보나 되게 복잡한 사실 관계보다는 막 분노, 공포, 도덕적 비난, 아니면 충격적인 혐오 발언 이런 거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아, 자극적인 거에 뇌가 번쩍한다는 걸 들킨 거군요.
그렇죠. 분노해야 클릭을 하고 또 분노해야 막 키보드를 치면서 댓글을 달고 오래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은 아주 의도적으로 편향되고 극도로 감정적인 컨텐츠만 우리한테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네네.
결국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똑같이 분노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그냥 꽉 가두어버리는 필터 버블이랑 에코 체인버가 완성되는 거죠.
와, 자, 청취자 여러분, 이거 듣다 보니까 완전 딱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너. 이건 마치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벌어지는 일하고 완전 똑같아요.
오, 뷔페요? 어떤 상황이죠?
제가 만약에 튀김을 좋아해서 처음 딱 한 번 새우튀김을 집었을 뿐인데 알고리즘이라는 그 웨이터가 제 취향을 파악하고는 그 다음부터 제 접시에 막 감자튀김, 오징어튀김 이런 것만 산더미처럼 계속 쌓아주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쵸? 샐러드나 뭐 신선한 과일은 구경도 못하게 메뉴판 자체를 아예 싹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한테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오고 몸이 다 망가지겠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제가 매일 그렇게 튀김만 먹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튀김만 먹고 사는구나. 튀김이 진리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전부가 튀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막 믿고 따르는 이른바 대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극도로 편식되게 준립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그 비유가 현지 알고리즘 메커니즘의 위험성을 진짜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향 불균형에 걸린 여론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튀김을 넘어선 뭔가가 또 있다고요?
솔직히 요즘엔 플랫폼들도 이런 문제를 다 알아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뭐 팩트체크 딱지도 붙이고 가짜 뉴스 필터링 같은 것도 엄청 하잖아요. 이걸 다 알고리즘 탓만 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막 자극적인 걸 찾는 쾌락 본능이 너무 센 거 아닐까요?
물론 인간의 본성도 분명히 한 몫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 인간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2025년에 유네스코와 유엔 개발계획이 공동으로 발표한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면요. 봇이나 딥페이크, 그리고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허위 정보랑 혐오 발언을 생산하는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아, 거짓말 만들어내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네. 거짓말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수백만 개가 쏟아지는데 플랫폼의 팩트체커나 일반 시민들이 그걸 하나하나 검증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애초에 진위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진실은 신발끈 묶고 있는데 거짓말은 지구 간바퀴 돈다는 말이 딱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과연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던 걸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해내는 것일까요?
아, 지금까지는 솔직히 다들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숨어있는 걸 여론조사가 이렇게 잘 캐내서 찾아낸다고요?
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분석의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의 여론은 미디어의 프레이밍,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그 알고리즘 보상체계, 그리고 심지어 여론조사의 자극적인 질문 방식 자체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구성된다는 측면이 훨씬 큽니다.
아, constructed,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구성된다고요?
네네. 물론 대중은 각자 자신들만의 불만도 있고 이해관계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불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겟을 향해서 분노할지 또 어떤 해시태그를 달고 조직화될지는 전부 미디어 환경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론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겁니다.
와, 여론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구성된다.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 막 펌프질된 분노, 그리고 원래는 파편화되어 있던 개인들의 그 감정이 어떻게 모니터를 딱 뚫고 나와서 현실 세계의 거대한 폭발, 그러니까 집단행동으로 빵 이어지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네, 보고서에는 사례들을 좀 들여다보면 이 메커니즘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분석을 보면요. 흩어져 있던 불만이 현실에 아주 파괴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항상 특정한 조건들이 딱 결합을 합니다. 잠재되어 있던 대중의 불안감이 있고요. 그 분노를 촉발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터지고 그걸 해석하는 프레임과 밈이 만들어지며 마지막으로 기술적 네트워크가 그걸 확산시키죠.
아, 불안, 사건, 밈, 기술 확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군요.
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밈 주식, 게임스탑 사태입니다.
아, 저도 기억납니다. 방구석 개미 투자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모여가지고 그 거대한 헤지펀드를 공매도로 완전 박살냈던 진짜 아주 영화 같은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비이성적인 개인들이 돈 벌려고 모인 투기 광풍으로만 보면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돈 벌려고 모인 게 아니라고요?
네, 당시 레딧이라는 아주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가난하고 평범한 개인대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 엘리트라는 아주 강력한 서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아, 약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서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가 폭락의 압박에도 절대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결속의 상징으로 다이아몬드 핸즈 같은 밈이 유행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꽉 묶어버렸죠.
맞아요. 저도 다이아몬드 핸즈 짤 엄청 봤어요. 근데요, 단순히 게시판에서 그렇게 서사 만들고 뭉쳤다고 거대 자본을 진짜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있나요? 시스템의 벽이 있잖아요.
네, 바로 거기에 구조적 방아쇠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수료가 전면 무료였던 로빈후드 같은 주식거래 앱이 있었거든요.
아, 로빈후드엠.
네. 즉, 행동으로 옮기는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린 기술적 조건이 딱 결합을 한 겁니다. 알고리즘 게시판의 그 추천 시스템이 사람들의 도파민을 막 분비시키고 수수료 무료 앱이 실행을 도와주니까 파편화되어 있던 개인들이 거대 금융기관을 무너뜨리는 가공할 만한 집단행동으로 폭발해버린 거죠.
와, 심리적 서사랑 기술적 도구가 딱 만나서 핵폭탄을 터뜨렸군요. 그럼 두 번째 사례로 202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버드라이트 맥주 불매운동이 있던데 이건 금융이 아니라 완전 소비시장의 문제잖아요.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영역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똑같다고요?
네. 당시 보수 성향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방식에 아주 깊은 문화적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촉발 사건이죠.
기분이 확 상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분노를 대변해주는 우파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매운동이 막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운동의 성공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맥주를 다들 좋아해서?
아니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버드라이트로 아주 명확했고 버드라이트 대신 마실 수 있는 다른 맥주라는 아주 쉬운 대체제가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냥 다른 맥주 마시면 되니까 행동으로 옮기기가 훨씬 더 쉬웠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쉬운 대체제 덕분에 소비자들은 단순히 키보드 배틀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매출을 순식간에 반토막 내버리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인 방탄소년단, 즉 BTS의 팬덤 아미는 어떤가요? 솔직히 보통 팬덤이라고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열정적인 10대 팬들 이런 걸 떠올리기 되게 쉽잖아요.
아, 현대의 대중을 이해하시려면 그런 낡은 고정관념부터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BTS 아미는 문화산업이 만들어낸 단순한 1차원적 소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존재인가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한국어 가사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팀, 각종 글로벌 시상식 투표를 독려하고 룰을 분석하는 팀, 법적 대응을 전문적으로 돕는 팀, 심지어 기부를 조직하는 모금팀 등등 엄청나게 고도화된 분업체계를 갖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집단 행위자입니다.
와, 무슨 거대한 다국적 기업 같네요.
그렇죠. 이들이 단순히 음악만 소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즉 Black Lives Matter, 인권운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 팬덤 내부에서 해시태그 Match Your Million 이라는 해시태그를 딱 걸고 단숨에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버리는 엄청난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와, 여기서 진짜 놀라운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네요. 맥주 불매운동으로 거대 기업을 응징하고 주식시장에서 월스트리트를 굴복시키고 아이돌 팬덤이 거액의 인권운동기금을 모으는 것, 솔직히 겉보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로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 같았잖아요. 된 개인이 공통의 서사랑, 분노, 아니면 애착 같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공유하고요. 디지털 네트워크의 알고리즘과 도구를 통해서 딱 조직화되었을 때 기존의 거대한 엘리트 권력이나 사회적 장벽을 순식간에 확 허물어버린다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엔진으로 굴러가고 있군요.
와, 맞습니다. 모든 현상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역학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 엔진은 완전히 동일하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은 그 동일한 엔진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아까 말한 그 룰과 환경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각 사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목표가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내가 크게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제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조직 내부의 비판과 오류 수정이 가능한 책임성이 시스템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이때 대중의 힘은 협력적이고 선한 영향력, 즉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이어집니다.
위키백과나 팬덤의 모금처럼요?
그렇죠. 반면에 QAnon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단체나 음모론 집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외부의 검증 된 팩트나 정보는 무조건 가짜 뉴스라며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꽉 닫힌 폐쇄적인 에코 체인버 안에서 서로의 적대감만 끝없이 증폭시키죠.
아,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계속 맴도는 거군요.
네. 결국 허위 정보의 늪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를 급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폭력적인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명심하실 것은 이 보고서의 분석은 지금 누가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편가르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이건 구조에 대한 분석이니까요.
네, 정보가 유통되는 그 생태계와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어떻게 정반대의 사회적 폭발을 낳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결국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나쁜 대중, 그리고 합리적인 좋은 대중이 태생적으로 막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이들이 발 딛고 서 있는 토양, 그리고 그 시스템의 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이 전체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거대한 미로인 이 대중이라는 현상 속을 아주 깊숙이 탐험해봤습니다. 이제 긴 논의를 좀 갈무리해봐야 할 텐데요. 결국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목격하는 대중현상의 끔찍한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 광기와 비합리성은 사람들 자체가 무식하고 악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되게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되게 무겁게 다가오네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대중현상을 겉핥기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중을 위험하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주는 아주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투명성 없이 오직 분노만 짜내는 알고리즘, 또 그 분노에 교묘하게 편승해서 증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시스템 자체거든요.
환경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충분히 누리고 나와 다른 의견도 여유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집단의 오류를 투명하게 수정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요?
그럼 진짜 훌륭한 대중이 되겠네요.
네. 대중은 얼마든지 위대한 지성과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탓하고 고쳐야 할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을 악용하고 극단으로 막 몰아가는 이 잘못된 환경과 시스템 자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요즘 사람들은 미쳤어 하면서 대중을 혐오하고 냉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의 규칙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긴 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알고리즘이 구성하는 맹목적 여론과 꽉 닫힌 에코체인버 현상, 만약 이 양극화의 가속 페달을 우리 사회가 계속 밟는다면 과연 그 종착지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고서 8장에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죠.
네, 분석에서는 이 극단적 양극화가 결국 민주주의의 룰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려는 절대 악, 즉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가 더 이상 평화로운 경쟁이 아니게 되겠죠.
맞아요. 선거에서의 패배가 단순한 정권이나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우리 체제의 파괴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공포는 결국 선거 불복이나 선을 넘는 물리적인 정치적 폭력마저 스스로 정당화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네,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이 딱 끝나면요.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스크롤을 막 내리는 스마트폰의 그 소셜미디어 피드나 자주 가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과연 그 공간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각과 입체적인 판단을 돕는 다양하고 건강한 목소리가 숨쉬는 곳인가요? 아니면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적으로 낙인 찍고 분노와 혐오를 땔감삼아서 매일 타오르는 거대한 에코체인버의 톱니바퀴 중 하나인가요? 우리는 과연 혼자 있을 때처럼 합리적인 나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차려준 분노라는 뷔페를 개걸스럽게 탐식하면서 누군가 구성해놓은 군중의 일부로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결국 어떤 대중으로 남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연결의 방식을 선택하고 또 의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에 그냥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연결의 진짜 얼굴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아주 훌륭한 안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청취자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과 성장을 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